자, 홍 팀장님을 모시고 2편 녹음을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는 좀 더 프로라고 할 수 있는 전업가가 예리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근간에 제가 저희들 SFR 카페 말고도 좀 제법 회원수가 되는 우리나라 최대 카페의 그 신탁을 이용한 소액, 빌라에 대한 낙찰을 받아서 이렇게 했다.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홍 팀장님은 제가 일부러 전화번호를 넣고 다른 사람은 다 가명처리를 했어요. 그곳에 사실은 김 사장님이 저한테 의뢰를 해서 제가 웬만하면 제 글을 안 돌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랬는데 이게 이제 학습 차원도 있고 하나의 나레이션을 내가 먼저 해본 사람으로서 한번 나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제가 홍 팀장님한테 선물 드린다고 안 받잖아. 돈 드린다고 받을 거야? 그래서
받으실 것 같은데?
에? 안 그래. 저분 얼마나 순수한 분인데. 그래서, 아, 전화번호 남발만이 오로지 이 여인한테 내가 잘 보이는 길이겠다. 예. 그래서, 그때 글을 가공을 솔직히 했어요. 그게 사건이 상당히 좀, 황지님하고 제가 그 화요 토론할 때 나왔던 사건이었는데, 응찰을 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저는 그걸 또, 임장을 김 사장님 같은 프로하고 같이 갔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스킬이 들어가서, 낙찰값 예상해서 맞춘 것까지 다 맞췄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신용등급이 좀 낮아요, 사실. 뭐, 그랬기 때문에 신탁을 이용을 해야 되겠다 해서 했고, 거기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전화번호만큼만 제가 좀 거기다 명기를 했어요. 했더니, 댓글이 올라오는데, 홍 팀장님, 저도 알아요. 아, 이런 것도 있었어요. 세상에, 이럴 줄 몰랐어요. 서울 소액이님, 이런 것이 있었어요. 해가지고,
아, 제가 아는 분들도. 예. 네.
그 신방위에 작전했던 거는 몰랐죠. 나는 홍 팀장님 얼마나 내가 감사합니다. 스타 만들려고 노력한 줄 알아?
이미 스타신 것 같은데.
그런가?
생색만 지금 잠깐 내시는 것 같아요.
내가 생색을 좀 냈어. 예. 그렇죠. 자, 우리 황희성 사장님께서 한번 여쭤보세요. 그 마이크 잘 붙잡고, 아이, 목소리 좋으신 분이 왜 그래?
그러면 우리가 또 기본적으로 대출할 때 아까 그 신방위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본인 신용 등급이 낮을 때 이제 신탁 등기, 정확하게는 신탁 등기 대출이죠.
예.
예, 신탁 등기 대출이고 이제 공매에서 신탁 공매라고 하는 거랑은 또 틀린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엊그제 또 배웠던 거 그 개념이랑 틀린 건데 신탁 등기 대출을 하시는 분들은 아 이렇게 좀 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거나 아니면 다 가고 그죠? 그 말고 또 있나요? 다른 부분?
등급하고 신탁 등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 상관이 없나?
예.
아.
신탁을 제가 요즘에 너무너무 상담을 많이 하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진짜 신탁의 의미를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 예. 예.
신탁 아까 MCI, MCG 얘기했었죠.
예.
예. 그것도 보증서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예.
근데 신탁을 하시는 분들은 MCI, MCG를 다 쓰신 분들이 하는 거예요.
아,
쌍권총 다 쓰고,
네, 70%에서 방을 공제해야 되는데,
그렇죠.
공제하면 대출 나올 게 없으니까, MCI나 MCG를 다 쓰신 분들이,
공제카드를 다 쓰고,
그게 1인당 두 개잖아요, MCI가.
MCI 두 개, MCG 두 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MCG 나 같은 사람은 내가 표현하면 이왕 버린 몸이야.
그렇게 다 쓰니까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증서다.
대출은 은행에서 나가는 거고,
네.
그, MCI, MCG에서 채우는 네. 변제금을 뺀 만큼을 MCI, 네. MCG에서 보증을 하듯이
네.
신탁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
근데 MCI, MCG는 채우선 변제금만큼만
예,
보증을
예.
하지만
예.
신탁회사는 예. 다가구 할 때 보면 10가구, 20가구 예, 예. 그런 거 다 보증하잖아요. 범위가 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아하. 예를 들어갖고 아까 얘기했듯이 낙찰가랑 감정가의 감정가의 70%? 낙찰가의 70%인가?
아, 감정 70.
예, 감정
80.
낙차 80, 90 중에서 작은 금액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풀로 다 된다는 얘기인가요? 다가구는?
그렇죠. 예, 예, 예.
다가구 뭐 24개짜리 이런 것도요?
네, 네, 네.
어, 예를 들어
호스텔 50몇 개도 합니다.
24개짜리인데 용인 같은 경우는 제가 엊그제 본 게 뭐 7억 5천짜리 이런 것도 있거든요.
갑자기 황사님 흥분한다. 예.
그런 것도 그 특수 물건이 아니면은 대출이 되신다는 말씀이죠?
예, 예. 가능합니다.
아. 근데 신탁 등기가 그럼 MCI, MCG보다 그 부대 수수료가 부대 비용이 더 많이 나오는
그럼,
거죠?
예, 예.
그죠? 부대 비용은 당연히 많이 나오고 예. 금리도 비싸죠.
금리는 은행에서 나가는 거라 예. 금리가 다르진 않아요. 신탁회사에서는 예. MCI, MCG처럼 예. 그 소액 보증금을 보증하는 거지 예. 은행이 아니에요. 은행에서 우리가 일단 낙찰을 받았어요. 예. 다가구를 낙찰을 받으면 예. 은행에 가서 이제 상담을 해서 예. 그 신탁으로 하게 되면 예, 예. 90%를 해주겠다. 예, 신용조회 다 해서 이제 콜을 예, 하잖아요. 예, 예. 그럼 소유권 이전을 이제 낙찰자한테 소유권 이전을 한번 하죠.
예.
그리고 나서 바로 신탁회사로 소유권 이전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소유권을 예. 마음대로 행사를 못하는 그렇죠. 거죠. 이제 낙찰자
예.
입장에서.
특히 전월세 임대를 예. 놓을 때 항상 신탁회사의 동의를 얻는 게 아니라
예.
은행의 동의를 얻어서 신탁회사에서 위임장을 받는 거예요. 신탁회사는 예. 만약에 은행에서 대출을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낙찰자 소유자가 뭐 예. 본소유자가 네. 이행하지 않았을 때
예.
그랬을 때 경매 넘어갔어요. 신탁회사가 대리로 이렇게 경매를 경매를 예. 신청하는 거고요. 원래적으로는 은행과 예. 협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은행이 예. 아 그럼 뭐 천에 30만 원 월세 놓을 건데요. 예. 그렇게 얘기하면
예.
은행에서 신탁회사한테 전화해요. 해주라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계약서 쓰시고 예. 천만 원은 은행에 상환을 하고 월세는 통장으로 예. 들어가시고 그리고 일정 예. 부분 신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소유권이 내 소유권이 아니기
예,
때문에
예, 예.
그런 걸 되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예, 그렇지.
일반 다가구를 매매하셨을 때 보면 이미 세가 있는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나오고 그다음에 예. 기존의 대출이 뭐 한 2억 정도 있다.
예.
내 투자금 얼마만 넣으면은 예. 그대로 인수인계 받는 게 다가구잖아요. 매매권.
예, 예, 예.
경락권은 반대잖아요.
예.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일미 잔금을 낸 다음에
예.
세입자들을 다 명도를 한 다음에
예예.
올 수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임차인이
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에 그 자본금이 얼마나 많이
그렇죠.
들어가요?
엄청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예. 반대로 은행에서는 신탁을 해서 대출을 많이 해준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조금씩 우리 다 갚아라.
예.
다 100% 갚는 거 은행에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은행
이자를
받아야 되니까. 리스크는 줄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신탁이 있는 거고요. 신탁회사는 그만큼 그 임차 원래 소유자가 그 임대를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서 쓰지 않게끔
네, 보증금은 그때 은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은행하고 협의를 하는 거예요. 천만 원에 30만 원으로 월세를 네. 놓을 건데 이거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그러면 은행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천만 원 보증 들어오면 은행에 상환하십시오. 콜.
그러면 그 얘기를 신탁에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은행에다가.
그럼 네. 그러면요 보통 우리가 그 다가구 같은 경우 월세를 놓을 수도 있고 전세를 놓을 수도 있는데
네네네.
그러면 은행에서 전세를 놓으라고 그런 압력을 많이 가할
아니요,
수 있겠네요.
전세 안 좋아합니다. 월세를 네. 좋아합니다.
아 월세가.
네.
그러면 어차피 그 뭐 천만 원, 오백만 원 하면 뭐 24개라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럼 상관없나요?
그렇죠. 근데 아. 전세를 놓게 되면 전세입자도
예.
융자가 그렇게 많은데 전세가 들어올까요?
그렇죠. 그거는 지금
그렇죠. 그건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
예. 예.
아니 된다면 끝내주는데.
제가 여기서 또 현업상 궁금한 게 MCI랑 MCG보다 예. 신탁 등기가 사실. 불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비용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대 비용 뭐 법무사 수수료 말고 들어가는 기본적인 신탁 수수료라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예, 그 관리 비용이 매달 내는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처음에 취득할
예,
때만
한번 내시고 예. 예를 들어서 예. 거의 신탁이 가능한 은행들은 1금융권은 안 돼요.
아, 1금융은 안 되고요.
예, 예.
아.
보통 1금융권에 뭐 새마을이라든지
아.
수협에서 신탁을 해서
아.
방 빼지 않고 대출 금액이 예. 최대한 많이 나가게끔 하는 거고요.
아.
그 2금융권에서는 대출 기간이 보통 경락잔금은
예. 예.
최고 길어야 3년이에요.
아, 그렇죠.
예, 신탁회사마다 약간씩 제가 이번에 이제 방송 때문에 오면서 신탁사 예. 과장님하고 많이 들었는데 처음에 이제 신탁 관리 비용을 예를 들어서 5억을 대출 받았어요.
예.
그러면 신탁 관리 비용이 요즘 많이 낮아지고는 있거든요.
예.
예.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아, 한 4%?
처음에 이제 한 번 딱 들어가면
예.
대출이 끝나는 3년 만기까지
예.
안 받아요. 더 이상
아.
추가 비용이 없어요.
와.
그럼 만약에 연장이 된다라고 예. 한다면 또 내야 되나요? 여쭤봤더니 다가구 같은 경우에 100% 다 상환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와.
10억을 대출을 받았으면 여기서 최우선 변제금 방이 몇 개인지 모르지만 대략
네.
최우선 변제금을 뺀 금액이 4억 정도가 된다.
네.
그럼 4억을 상환했을 때는
네.
신탁을 풀어줍니다.
아.
그리고 나머지 6억에 대해서는 대출을 이자를 열심히 잘 내주세요라고 하는 게 은행이에요.
아.
그렇게
이야, 그럼 나는 VIP네. 잭 가는 거에다가 신탁 수수료 100만 원씩 나가니까 그죠? 나 같은 사람은 참.
아까 5억에 200이면 0.4.
야, 그러니까.
0.4.
아니, 그러니까 결론, 나 같은 입장에서는 금액이 높으면 효율이 엄청 높다는 얘기네. 그죠?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서.
동의 귀찮아서 안 해주는데도 되게 많대요. 은행 계약할 때 은행에서 신탁사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위임장 주라고. 그런 것도 충실히 이행 안 하는 신탁사도 많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도 지금 임대차 놓을 때 신탁을 하면은 불편하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네요.
신탁사 그러면 몇 개나.
그러면 홍 팀장님 말씀대로 신탁사가 여러 개 있으니까 그 중에서 우수 신탁사를 선별해야 되는 거 중요하단 말씀이에요.
상조회사하고 비슷할 수가 있겠네.
은행과 신탁사와 대출 업무를 하고 있는 그 3자가 탁탁 맞아야죠.
그걸 코디네이트를 잘하는 게 홍 팀장이신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가구가 어렵다는 얘기가 대출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 현업에서 많이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막상 또 보면 이제 부동산 같은 데 전화 오면서 그 신탁으로 하게 되면 세입자들이 좀 깐본다. 어떻게 감수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매매로 하는 것도 어차피 세입자 보증금을 깨고서 매매입을 하잖아요. 경락은 반대이기 때문에 이미 투자금이 완벽하게 들어가야 세입자가 들어오는
그렇죠.
그런 구조로 돼 있으니까 깐보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것까지 신경 쓰시고
아니 정수기 꼭 내 소유해야 돼? 렌탈이면 어때서? 물만 깨끗하면 되지.
세입자 입장에서도 신탁이라고 해서 불안하거나 불안해한다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탁의 의미가 생긴 이유가 그전에는 작년 재작년까지 새마을에서 대출 엄청 나갔었죠.
맞아요.
그때도 새마을에서 항상 각서를 쓰는 게 뭐였냐면 40 임대를 놨을 시에 40%를 상환하겠다는 각서를 썼었어요.
아, 그런 게 있었구나.
이행하는 사람 없었어요. 그리고 경매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방을 공지하게끔 돼 있었는데 지금 신탁에서 그런 그 조건을 본인들이 그렇게 관리 신탁을 해주기 때문에 대출이 많이 나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내가 들어왔는데 신탁회사하고 막 계약을 하니까. 이거 뭐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융자도 많은데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안 됩니다.
그렇지.
주인은 상환하겠다고, 대출금 상환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안 할 수 있지만, 신탁회사는 100%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융자금이 내가 들어가면서 그게 다 100% 상환되고 있다라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더 좋은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아니 다가구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되나요? 그 다가구 보면은 위반 건축물이라는 게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들은 그렇지. 대출할 때 뭐 제한 사항이 안 되나요? 어떤?
그거는 뭐 신탁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은행에서 위반 건축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은행에서 콜하면 신탁도 콜합니다.
그럼 안 될 수도 리스크가 있다는 말씀이죠?
위반 건축물도 나름이죠.
그렇지.
나름이죠. 지금 좀 정암동 같은데 시흥시 정암동 같은데 가면은 위반 건축물 되게 많아요.
예, 아니 다가구가 원래 많습니다. 위반 건축물
많은데요. 그런 것도 저희가 은행 설득을 해서 여기는 원래 그렇다. 제가 난산에서 부동산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여기 원래 그래요. 그래서 다가구 지으면서 그 똑바로 이렇게 딱딱 짓는 사람들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위반 건축물이라는 게 베란다만 좀 확장해서 뭐 그 방을 한 두 개 정도 늘린 거는 되게 약소한 거고 방을 건축 대장상에서는 한 8개로 돼 있는데 24개로 만들고
그렇죠. 야, 심하다.
이런 게 좀 심한 거잖아요.
심하다.
그런 거는 조금 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게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면 되는데 용도 변경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너무 심한. 근데 그런 것도 있고 보통 보면은 한 15개 되는데 뭐 22개로 만들고 이런 것도 정도의 차이지만 그런 것도 안 될 가능성이 높나요?
그 은행별로 다 틀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그 건축물 대장상과 현황상이 똑같은 걸 좋아하는 게 보통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은행에서는 이 낙찰자가 임대 수익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본인들 은행에 이자를 납부를 잘할 거라는 거는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담당자 보기 나름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현황상 건축물 대장상은 이렇게 돼 있지만 현황상 가서 몇 개 이게 10개가 20개로 늘어났다. 그러면 20개인 거를 사진을 다 찍고요. 그리고 신탁회사가 20개인 거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그거에 신탁 20개에 대한 임대차가 다 계약을 할 거니까 그래서 대출 나간 적도 있어요.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요즘에 네. 조금 다가구하고 약간 의미가 다르지만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뭐가 있냐면 네. 상가를 많이 낙찰받으시는 분들이 보면은 요즘에는 오픈 상가가 뭔지 아시나요?
예, 알죠. 역차 지분이 없는 상가들.
예. 예. 그
뻥 뚫린 거.
같은데 예. 그런 거를 오픈 상가라고 하거든요. 오픈 상가는
어디 신도림이?
아니 그러니까 백화점이나
네네네네. 예.
쇼핑센터나 네, 여기는 피자집, 여기는 뭐 그 핸드폰 가게 그런데 벽체 구분이 없잖아요.
네네네네.
아 푸드코트 아니에요. 푸드코트.
예예예. 예, 예. 예. 그런 걸 오픈 상가라고 하는데요. 그런 오픈 상가들은 대출이 잘 안 돼요. 구분이 안 벽체 구분이 안 돼요.
등기가 그럼 어떻게 돼?
등기는 뭐 B 2호 뭐 이런 식으로 되죠.
네네네네.
바닥에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지긴 한데 실제 네. 벽체가 없어.
그렇죠. 그런 건 응? 원래 대출이 안 되는데 요즘 새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세입자가 101호, 102호, 103호를 오픈 뻥 뚫어서 음식점으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러고 있는데 주인이 날려서 경매로 넘어갔어요.
한 예. 사람이 다 세 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주인이?
아니요. 그러면 상관이 없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예. 101호 소유자와 네. 102호, 103호 소유자가 틀린 거죠.
네네네.
그래서 102호, 103호만 경매로 낙찰을 받고 어머. 101호는 낙찰을 안 받은 거예요.
네.
이런 경우가 요즘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예.
이런 서울에서?
예, 서울도 그렇고요. 예, 요즘에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 이거를 은행에서 오픈 상가로 봐요.
아.
예.
그 때문에 세입자는
야 그건 좀
그러니까 세입자하고 재계약을 거의 대부분 하죠.
네.
인테리어가 얼만데
네,
재계약을 하겠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오픈 상가를 보고 뭐 기업은행, 외환은행, 뭐 시티은행 이런 데는 대출이 안 돼요.
아 이금융권
네네네 네네네. 그러니까 어차피 저도 그랬어요. 건축물 대장상 분명하게 면접이 나와 있고
네.
안 되면 마금되는 거지
네.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나중에는 그럴 수 있지만 현황상 맞고 와야 감정이 안 된다. 오픈돼 있어서 감정이 예, 그래서
개방돼 있으면 하지. 감정이 안 된다. 네, 구분을 정확히 벽체로 해라.
네,
꼭
조금 달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왕사님 자꾸 뭘 찾으세요. 질문을 해야 된다니까.
15가구인데 24개로
마이크도 또 끄시고 큰일 났네.
아, 15가구인데 24개로 호수변 저기 그러니까, 용도 변경한 거 맞네요.
그러니까,
좀 힘든 거죠 이런 거는.
아니에요. 신탁회사랑 예. 은행하고 괜찮으면
예. 그러니까 이게 말로 구슬하기가 힘들어져서 자꾸 이게 서류를 뒤지시는데
예.
우리는 이런 기술이 있어야 돼요. 안 보고 있는데도 음성만 들어도 상황이 되게끔 이 스피킹 그 구슬을 아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하여튼 그 개방형 상가, 오픈 상가, 그 다음에 푸드코트 같은 분위기의 상가가 대출에 상당히 난항을 아 맞네.
법인 부분도 어차피 황 회사님이 좀 아시니까
예.
법인 아, 오케이 네. 벼르고 계셨대요. 한번 여쭤보세요.
아 저만 너무 오늘 많이 물어봐서
아니 안 아플 정도만 물으면 돼요.
그 지금 이제 웬만한 또 경력자 아니시면은 홍 팀장님 같은 든 분만 또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으세요. 뭐, 법인 대출을 취급을 잘 안 하잖아요. 일단은 제가 조사한 바로는 1금융은 뭐 거의 안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2금융권에서 되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아파트만 되고 빌라는 또 힘들다. 그렇게 말하는 상담사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여기서
정리를.
법인이라는 걸 한번 정의를 네. 내보자고요.
신생 법인일 때랑 네, 또 그 아까 얘기했듯이 그 우리가 법인을 평가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그 대차대조표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재무제표. 아, 잘못 말씀.
개인적으로 황 사장님이 예. 엊그제 개인 법인 냈대요.
예.
그래서 지금 아주 호기심이 막 예. 막 충만해 지금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게.
그래서
발등에 불 떨어졌어.
그 신생 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 신용으로 들어간다. 그 얘기가 맞는 건지 그것 좀 풀어주십시오. 예.
법인의 경우에는 굉장히 광범위해서.
예.
지금 간단하게만 일단 먼저 네. 이해가 가시게끔 말씀드릴게요.
네.
신생 법인과 그 기존 법인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네.
지금 법인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파트, 빌라 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네.
법인으로 하신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이런 세금 문제 때문에 액수가 큰 것들을 많이 건드리는 터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네. 신생 법인이다, 그러니까 신규 법인이다라고 네. 하면
네.
아, 개인으로 얘기하면 무주택자하고 똑같아요.
아, 그렇죠.
네. 네, 무주택자에서 MCI, 네, MCG 쓸 수 그러네요. 있듯이 네. 무주택자랑 똑같고요.
좋네요.
그, 어, 네. 그리고 그만큼 그 소득이 없어도 네. 무주택자이면서 MCI, MCG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소득이 없어도 네. MCI, MCG로 쓸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생 법인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근데 기존에 이제 법인이 있다 그러면 다주택자죠, 이 사람은.
네.
그렇죠.
예, 그만큼 이자 납입 능력이 얼마큼 재무제표가, 그러니까 소득, 그 개인의 소득이 얼마만큼 되느냐를 따지듯이 네. 법인도 똑같아요. 신생법인은 네. 3년 동안의 재무제표가 어떠느냐, 단기 순이익이 어떠냐, 이런 네.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네.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빌라는 네. 부동산 관련돼 있는 법인이 거의 낙찰을 받고 대출을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법인은 재무제표 보지 않습니다.
아, 주택은요?
네.
상가나 오히려 큰 걸 본다는
네네,
말씀이죠?
그럼요. 예. 주택은요, 아. 그냥 간단해요. 네. 낙찰가에서 네. 입찰 보증금 빼시고, 네.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금 하나 빼시는 금액이 대출 가능 금액입니다.
근데 MCI를 그럼 똑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법인은 MCI 안 끊깁니다.
그럼 방패기가 무조건 들어간다.
그렇죠. 낙찰가에서 입찰 보증금을 네. 빼 1억에서 예를 들어서 네. 1억의 낙찰을 네. 받았는데 보증금이 네. 1천만 원이었다.
네.
그럼 9천만 원이잖아요.
네.
9천만 원에서 서울이면 3,200만 원을 네. 빼신 금액이 대출 가능 금액이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가, 계산 간단하네.
방패기짜리는 뭐 1억 600을 뺀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네.
그 가구당.
가구당.
아, 경기도는 2,700.
네. 한 가구야 방패기 하나.
그것도 규정이 작년 9월인가부터 바뀌었는데
아.
2억 초과하는 아파트나 빌라나 이런 주택은 네. 방이 3개 이상 됐을 때는 네. 4개다, 방이 4개다 그러면 2분의 1, 반, 네, 2개를 뺐었어요.
아하.
근데 지금은 한 가구.
예. 네. 아, 더 좋아진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아.
무조건 하나 빼고. 그 대신 소액 보증금이 올랐잖아요.
아, 그건 아, 그렇네요.
그렇죠. 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무주택자가 받는 거에 비해서 계산해보면 비슷하겠네요. 뭐 이렇게 불리한 건 아니네요. 대출 받는
아,
거.
아, 신생법인이요?
예, 예. 신생법인.
아, 그렇죠.
아.
근데
오히려.
부채가 그 법인으로 인해서.
네.
부채가 자꾸 늘어나는데.
아.
업적이 없다.
그렇지.
사업성이 없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
초반에
아.
좋은 물건 많이 잡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만큼 아. 임대 수익을 세금
그렇죠. 임대 수익을 내든가 아니면 예. 단타를 하든가 매출을 만들라는
예, 예,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오늘 황 사장이 온 보람 있네. 네. 신생 만들어 놓고 지금, 아이고, 아. 어쩐지.
그러면은,
어쩐지.
그 홍팀장님 말씀대로는 제가 아는 바로는 빌라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안 되는, 빌라도
안 되는,
되는
게
거네요?
아니죠. 방패기하고 예. 다 되죠.
그럼 그 사람 잘못 얘기했네.
내가 오랑이도 안 오시더라고. 근데 홍팀장이 아. 오신다니까 막 오잖아.
부터 있었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법인까지 만들었는데 뭐 그렇게 빌라를 네. 건들지 마시고
어제
법인이라고 그러는 게 그냥 2인 법인, 1인 법인 있잖아요.
예.
그런 거는 더 그 네. 나쁜 어떤 단점들이 있나요? 대출 받을 때 똑같습니까?
네. 아... 법적인 인격체
너무 많이 알려주지 마요. 아... 어제 이 시간에 네, 법인 신생법인 대출되는데 있어요 그랬더니 맨 입으로 어떻게 알려줘? 아... 우리나라 8군데밖에
아,
없는데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네, 그랬어요.
대출이 힘드니까
쳐다도보지
우리나라에 6군데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땡지
6군데
아, 맨 입으로 다 알려주네. 아... 큰일 났다. 이따 저녁은 황 사장님이 네. 사세요. 우리 회사는 장소 제공은
네.
우리 회사는 장소 제공했으니까 최대 수혜자가 밥값 내기. 예. 이야 오늘 참 이거 공청했으면 끝내줬겠다.
저도 얼른 법인 하나 만들고 싶네요. 말씀 들으니까.
지시 시집 가야지.
하나만 덧붙여서 저 여쭤볼 게 법인으로도 그러면 다가구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죠.
아 어. 그러면은 그거는 신탁 등기 똑같이 해야겠네요.
네, 가능하고.
근데
단 개인은 감정가 70에 낙찰가 90%까지 가능하지만
예.
법인은 80%를 넘길 수 없어요.
아하.
낙찰가에 아니면
예,
감정,
예,
낙찰가에 80% 넘길 수 없다.
지시 다 받아 적는다.
감정 끝내준다. 70%에 70% 계산해봤더니 3억인데 낙찰가가 뭐 예를 들어 3억이다. 그러면 예. 3억에 90%까지 대출이 되잖아요.
네.
근데 법인은 예. 항상 80%까지. 그 신규 법인이었을 때도 뭐 은행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주택은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대출 비율로 나가고요. 거기서 뭐 어떻게 보면 이사 감사 몇 명이 네. 있는 게 좋으냐
네.
사실은 많을수록 저 실적이 없다고 하면 더 불리한 거죠.
아 그래요. 근데 아까 신협이라고 그랬으니까 기본 그러면 대출 이율은 막 4% 중반대는
네.
되겠네요. 최소한.
네. 네.
알겠습니다.
법인으로 네. 하시는 분들도 이 개인으로 하시는 것보다 중도상환 수수료도 예. 네. 한 1년 이내, 6개월 이내로 조율 가능해요. 예. 예, 0.5%
정도. 법인 혜택 좋네. 아니,
법인이 그러면은 제가 저도 임대 사업자가 있어서 그런데 보통 사업자들이 뭐 시설 자금 대출하면 1년짜리로 끊잖아요. 법인도 그럼 그런 식으로 끊는 네. 건가요? 1년짜리로?
네.
아, 그러니 1년 만기라는 얘기잖아요. 네. 결론이.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1금융권 법인 대출 안 된다고 하시는데요. 1금융권은 예. 주택인 경우에는 법인 대출을 안 하죠. 왜냐하면 3개월 예. 동안 그 이사진들 있잖아요. 급여를 3개월 급여를 빼기 때문에 나올 게 없어요.
아~
그래서 안 하는 거고
아~
아파트, 빌라 뭐 그런 거 다 빼고 나면 나올 게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안 하는 거죠.
아~
그 법인이 뭐 토지를 큰 걸 받았다든지 상가를 근린주택 큰 걸 받았다든지 그러면은 1금융이 더 좋아해요.
황 사장님. 토지 쪽 공부하셔야 돼요. 이제 아파트 상가 차익보다는 네. 이제 용인 땅, 수지 맞은 땅, 천당 밑에 분당 네. 땅 뭐 이런 거 하셔야 되겠네. 지희 씨 법인 하시려고요?
아니요, 돈을 좀 벌어서.
아니 지금도 잘 벌잖아. 영 정도 하고 계신데 무피 투자를 아주 치밀하게 공부하고 계신데 아, 오늘 두 분은 아주 날개 달았어.
상담하시는 분은. 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래 하신 분들이 몇 명 있으세요.
아
윈윈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객이 돈을 벌어야 저도 돈을 버는 네. 거잖아요. 요즘에 제가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등기 비용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깍자고 그러는데 저는 안 깍습니다. 그랬더니 아우 신사장은 그렇게 쿨하게 하는 거야 그러길래 아니 쿨하게 하는 게 그 뭐 몇 푼 남자고 오는데 그냥 사죠 그랬더니
등기 비용이 아까 왜 아웃소싱 해가지고 일하는 파트는 다 분산이 되는데 네. 등기비는 점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손님들은 알죠. 팔아봐야 얼마 안 남고 그러니까 깎는 거고 이해해요. 그리고 또 인터넷에 뭐 얼마 나와있고 다 돼있으니까 그런데도 옛날에 특수물건 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안 되는 것들 했다 그러면 등기비를 상당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지금은 그거나 아닌 거나 그러니까
명품이나 남대문 백이나 네,
굳이 어려운 거를 막 달려들어서 풀으려고 노력을 안 하는 거죠. 그게 그거니까 쉬운 거 아파트 빌라 뭐 쉬운 네, 거만 하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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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파트 낙찰 받고 가봐요. 얼마나 전화 많이 와요. 굳이 한 건에 매달려서 막 은행 쫓아다니고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런 것들도 적절하게 그 딜러분들이 매물건에 얼마만큼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느냐
네.
그 관심 여부에 따라서 대출이 진짜 더 좋은 조건으로 될 수도 있고,
그러네요.
예, 그런 분은 꼭 사귀어 두시는 게, 네.
꼭 누구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내가 광고 많이 했다니까요.
아, 정말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네, 많은 분들을
그리고
뵀지만,
예. 또 유치권, 뭐 선수차인, 예. 뭐 특수물건 쪽으로도 대출받는 방법이 좀 노후가 예, 있으시다면 예, 예.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제일 신고가 많이 돼 있는 게 상가 그러니까 유치권은 거의 뭐 한
상가가
10% 정도는 무조건 신고가 들어와 있고요.
네.
요즘에는 아파트도 엄청 많이 들어와요.
예. 세입자 유치권은 뭐 기본이고
그냥 이렇게 신청해 놓는
그러기도
그런
하고 네. 일부 이게 컨설팅에서 이제 낙찰 받으려고.
그렇지.
예, 유치권 신고.
아, 진심 감탄사 올려. 실제 그래.
그 우편 접수를 해버린. 나중에 전화를 해보면.
허위.
허위. 네. 없는 주소에, 없는 전화번호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벌금 안 무나요, 그런 사람들은?
그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그런 게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그 출처가 정확한 주소에 그런 법인도 없고.
네.
전화번호도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우편 접수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유치권을 보통 대출 상담을 할 때, 네. 그 우편 접수하는 거를 결국 그 유치권, 그 허위 유치권을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아니요,
건가요?
그건 예. 아니고요.
예.
입찰을 하실 때 낙찰, 예. 그러니까 낙찰자 분들이 이게 허위 유치권인지 아닌지 성립 요건을
예.
구별하듯이,
예.
저희도 똑같이 구별을 하고, 은행도 똑같이 구별합니다. 그렇다고 10군데, 예를 들어서 100군데 은행에서 다
예.
유치권을 무시하고 대출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예.
그 중에 한 10% 정도?
예.
10% 정도의 은행에서는 그냥 뭐 차장님한테, 부지점장님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돼요.
예. 예. 특히 아파트 유치권을 그렇게 아, 좀
그렇죠.
보지 않나요?
아파트 예. 상가 유치권은
예.
보존등기 보고
예.
점유하고 있나 안 하나 보고
예.
그리고 그 유치권 신고한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고
예.
나중에 이제 낙찰자 신분으로 연락할 수 있으니까 유치권
예.
신고서
예.
꼭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리고 보고 검토해서 손님 안 된다. 그러면 은행에 손님 안 됩니다. 무시하고 가시죠. 그러면 무시하고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입찰 전에는 사실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가 없는데. 예. 그래도 아파트 유치권은 웬만하면 된다는 말씀인 건가요? 어떻게 유치권 포기 각서를 나중에 꼭 받아야 되는 건 아니죠?
예, 아니요.
그냥 유치권 신고서로만도 바로 판독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근데 입찰 전에 그걸 보지 못하는 애매한 물건일 수도 있는 거는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
아, 저기 감을 믿으셔죠. 부모님이 예. 조사를 많이 했는데 예. 아 이거 분명히 허위인 것 같다.
예.
예, 허위인 것 같다. 아. 열람은 안 되고
예.
그러면은 그 감을 믿고 입찰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희도
감이라기보다 정황 판단을 좀 이렇게 좀 꼼꼼하게 하고 야,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하긴 해야 되는데
특수 물건은 잘못하면 한 방에 훅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하지를.
예, 다섯 가지 있는데 그걸 만족하기가.
아니, 우리 항상 특수물건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 여인이 자살하겠다고 하면 명돌모 돼가지고 바등바등 떨어요. 아주. 예.
그러면은.
선생님, 예. 저희 임차인 같은 경우에 제가 얼마 전에 대출을 해드렸던 게 안산의 유명한 사건인데요.
예.
아파트가 3억짜리였어요.
네.
예, 예.
어휴. 그동안에 한 다섯 분이 입찰을 하셨다가 포기하시고, 포기하시고.
재경매에 뭐예요?
그런 건이에요.
재경매 나왔어요? 재경매 예. 다섯 번?
네.
와.
결국.
뭐야? 재경매가 다섯 번 나오면, 아우.
분이 낙찰을 받아, 아드님 명의로 받으셨고요.
예.
대학력이 있어요.
예. 그리고, 실제.
예, 대학력이 예. 있고, 그 다음에, 배당신고도 안 했어요.
하.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가 아는 분이 그 전에 입찰을 포기하신 분이 말씀하신 건 그 사람 100% 임차인 맞대요. 1억 6천인가? 뭐 이 정도 맞대요.
오, 아파트 종거네. 안산에서 그 정도면.
맞대요. 그래서 아니라고 이거 내가 대출해드렸다고 그랬더니 아니라니까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그것도 1금융에서 대출이 나갔고요.
나갔어요?
90%.
나갔어요?
1억에 받았는데 9천만 원 나갔고요.
네.
그거를 명조 소송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아, 변호사 사무실이니까.
진짜 허위예요?
예?
허위.
아, 예. 지금 아직 판결은 아니지만 지금 그걸 밝히고 있는데 그 사장님이 그래서 이제 저랑 이제 친분을 쌓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물건만 낙찰을 받았어요.
아, 머리 아프네.
예. 어디 회사 채무자는 법인인데 개인 소유로 이런 경우 있죠.
예, 예,
소유자는 개인이고 채무자는 법인.
네네네.
예, 예.
그리고 대학력 있는 사람이 딱 현이
예.
있고 그러면 그분은 등기부등본을 막 법인 등기부등본을 띄세요.
네.
그러면 꼭 세입자가 거기에 이해관계인이 네. 있는 거예요.
아~
그런 거를 싸게 받으셔가지고 그러면 저한테 보내요. 등기부등본 보낼게요. 법인 등기부 보내세요. 그러면 그 법인의 대표이사 아니면 감사 이래갖고 동그라미 똑 쳐갖고 팩스 보내주시면
이거 모 경매학원 권리 분석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네. 강의야 이게. 엄청난 걸 알려주셨네. 아 이거
그 잘 보시면
아.
특수물건은 알다시피 그런 자료들을 자기가 그 확보할 자신이 없으면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사실. 잘못하면 날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 심정에 들어갔을 때는 보증금 포기할 거 각오하고 네, 들어가니까.
대출이 일단 안 되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고.
그렇죠.
돈 있는 사람은 소송해야 되고.
아니, 대출이 네, 돼도 그 다음에 또 산 넘어 산이 있어. 조금이라도. 네. 하여튼 명도조항도 좀 심하고. 네. 뭐가 좀 있어.
예.
집 고치는 것만 힘든 게 아니더라고. 안 나가서 속 썩이는데 참 설득해도 그렇고.
나가야 수리를 하시죠.
지 씨는 이사비 많이 주더라고. 그러니까 잘 나갈 것 같아. 저는 엊그제 명도하고 그 자리에서 100만 원짜리 수표를 받았어.
저는 제가 알바를 하더라도 그 돈은 줘야 된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아유 지 씨 천사야 아주.
천사가 아니고 모르겠어요. 몇 개 안 받아봐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고 저는 그런 주의.
그러니까 상당히 몸은 연약하게 보이는데 배포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 저도 사실은 저도 그 전에 경매를 해서 명도도 해봤지만 저는 진짜 뭐 왜 말씀하시나 나 얼마 뭐 10만 원에 해결했어 다 명도 끝냈어 뭐 이런 분들 많거든요. 진짜 그렇게 절감을 하면 좋은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바보 같은 짓이더라고요.
맞아요.
그 살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든 세입자든 내 행복을 빌어주면서 나갈 수 있게 하는 게
그렇죠.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니 저도 이번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 이 사람이 자기가 자기 잘못을 한 걸 알긴 알고 나중에는 죄송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 자기가 다 탕진한 거야.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한 것 때문에 세월을 더 달라고도 하는데 그런 때는 이제 저는 이제 뭐 홍 팀장님 아시잖아요. 이제 현장 일을 하지 않습니까?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그렇게 좀 그 게으름을 피고 있는 건 전 좀 용납이 안 돼요, 솔직히. 특히 남자가.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방금 그 저쪽 부동산 포럼 9층에서 강의를 할 때 그 집이나 그 나가는 사람한테 복을 빌어주는 게 나한테도 복이 온다는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었는데 지희 씨가 저렇게 복스럽잖아. 남한테 복을 잘 주니까.
아, 저 맨 처음에 알려주신 분이 그렇게 알려주셨고.
그게 맞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그 임산부 출산 20일 앞둔 분 할 때 내가 진짜 그때 돈이 없었을 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요 시간에 잘못하면 아이가 잘못됐을 때를 생각하면 양자간에 더 피해가 가지 않느냐 이런 말도 했는데 자 대출했는데 하여튼 명도 얘기까지도 나왔는데 사실 명도가 대출이 돼야 명도가 돼요. 왜 소유권이 넘어야 명도가 되지 어떻게 소유권도 안 넘어가야 넘어가냐고. 맞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만큼 세금도 강조했고 뭐 했는데 제가 하는 습성은 맞지 않습니까? 먼저 응찰하기 전에 좀 이상하다 한 거는 무조건 가차 없이 대출이 되는지 여부를 찾아보잖아요. 네. 저는 소액이긴 하지만 네. 그렇게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고 지희 씨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대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셨어요? 대출의 상담사가 경락장금 대출의 상담사가 있다. 근데 이제 명함 받는 정도로만 생각하셨고 세부적으로 홍 팀장님 같은 분이 있었다고 과거에 알았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니 뭐 훨씬 좋죠. 근데 저는 그 경매를 제가 거의 수수료를
아 컨설팅할 때 의뢰를
네 믿을만한 분한테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알아도 그분한테 그렇게 맡기고 돈 드리고 정도까지 해주시는 걸로. 왜냐면은 한 번 더 안정장치를 함과 동시에 제가 여자라서 명도가 좀 어려운 부분도 후스무스하게 해주시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냥 안내해주시는 상담원을 만났는데요. 예. 그때마다 저는 간이 정말 이번에 정말 대출이 될까 안 될까 이거 가지고 그 오케이 수락이 나올 때까지 몇 번 안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금융권 가고 이금융권 가서도 비싼 돈 내고 그래서 진짜 좀 대출하면 오그라들어요 심장이.
아 다른 건 몰라도 대출하면 오그라들었어요?
아 딴 것도 오그라들고 대출 안 되면 내가 돈 마련해야 되는 거니까 약간 대출 받던 정말 해야 되는 거니까
대부분 제가 입찰 전 물건을 상담을 참 조심스럽게 하지만 원래 뭐 학원에서 이제 입찰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강의하다 보면 본인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그만큼 조사를 열심히 하셔서 단기 매매했을 때 얼마의 수익이 날 거고 대출이 얼마가 나니까 내 투자금이 얼마일 거다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시는 분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가시는 분하고 수익이 분명히 다를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셔서 뭐 누구 소개로 전화했는데요 그러면서 사건 번호를 주세요. 그러면 입찰 전 물건이에요.
예.
똑같이 낙찰될 건이나 안 된 건이나 똑같이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예, 예.
이런 물건들은 뭐 본인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유출을 할 수는 없죠. 대략 낙찰가가 이 정도 된다면 이 정도까지 가능하실 거예요. 그 대신 신용등급이 몇 등급이셔야 되고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한 40% 정도를 하루에 입찰 전 물건을 상담하나 봐요. 네.
네?
힘드시겠어요.
네, 많이 힘들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러다가 떨어지고 또 다른 사건, 오 괜찮다. 그리고 저한테 또 전화를 해요.
아.
그리고 또 의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똑같이 이제 딱 말씀을 드려요. 근데 정말 얄미운 사람은 낙찰 받고 제가 전화하면 전화 안 받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대출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보육 교사를 비하하는 건 아닌데 그런 때는 판으로 찌르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이게 어부라고 해야 되나 낙찰 기분으로
역시 긍정의 미학은 여기서도 있구나.
법원에서 명함 뿌리는 것보다는 확률이 더 높잖아요, 사실. 법원에서 명함.
법원에서도 영업해요.
예전에 했대요. 예전에 했대요. 예전에 했고 상당하신 분이요.
주로 이제 평상시에는 안산에는 일주일에 몇 번 가시고.
예, 한 번 정도 있어요.
아, 예. 그렇죠. 이제 경력이 되시니까 주로 이제 나머지 상담사들 케어하는 거 하시겠네요.
아, 예,
컨트롤.
예.
예. 저도 곤혹스러워.
그것만 해도 엄청 나잖아요. 지금 입찰 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아, 네.
그런 거만 관리하려고도 힘드시겠다.
네, 그분들은 또 그게 확실하게 돼야 또 네. 어, 자신감을 얻고 또 과감하게 탁 낙찰가를 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황소가 밭 갈다가 밭을 못 갈아 힘이 붙이면 암소가 대가리 한 번만 핥아주면 끙하고 힘낸다잖아.
그러니까 이제 신의 선인도 이제 현장을 떠날 날이 머지 않았어요.
안 그래. 나는 황소밖에 안 돼야. 암소가 안 돼. 그러니까 때문에. 그렇게 알고 네. 자 홍 팀장님 바쁘신 만큼 저도 바빠요. 법원에 가면 저 아는 분 한 번만 대출 받아주세요. 그런데 아니 되옵니다. 저는 메인 모임입니다. 이러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맺은 말을 좀 할게요. 황희성 사장님.
예.
정확하게 또 다음 브로그 만들게 만들 텐데 오늘 여쭤볼 거 간단히 마지막으로.
아 마지막으로요.
예.
그러면은 또 아까랑 비슷한 건데요. 그 후순이
예, 예.
어, 가등기랑 가처분
가등기 가처분
아까 여쭤본 건데 혹시 또 청취자가 못 들으셨을 것 같아서 한번 또 여쭤보는 게 어떨까.
너무 시간이 길으니까 네. 그 홍 팀장님 뭐 후순이 가등기 가처분 말씀인 것 같은데 그거 하고 황진 씨는 어떤 거 질문하고 싶어요? 맺은 말로?
아니요, 그 맺은 말은 질문이 아니고
예.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예예. 예.
예, 다음에도 또 문의가 예. 있으면
예, 예. 문의사항.
예, 저희 홍 팀장님께 생각을 많이 하고 한번 질문을 또
드릴까요? 오늘 제일 반한 것 같아 아주. 자 그러면 후순위 가등기 가처분이 그게 낙찰로 소멸이 안 되는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낙찰로 이제 소멸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소유권을 다투는 거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예, 담보 가등기는 상관없고요. 예, 예.
담보 가등기는 선순위 후순위 다 상관없죠.
예, 어차피 소멸을 하니까.
예, 담보 가등기는 선순위라 하더라도 배당 신고할 거나
채권자 그렇지. 물권으로 바뀌니까.
모든 기준을 뭐 어떻게 제가 판사가 아닌 관계로 예,
그렇죠.
하지만 저희 은행권 입장을 말씀드리면 소 제기에 이 약간 그럴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대체 이런 건 사실이에요. 그만큼 낙찰자가 자신 있게 그럴 여지가 없다라는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해주셔야 가능한 거고요. 100% 안 된다, 100% 된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어정쩡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첨부를 하는 사건의 그 제 에피소드인데 아까 그 제가 강연장에서 강의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자, 메타 하나 비슷한 걸 얘기를 할 때, 그, 장애인이나 노인, 그 다음에 지하철, 무임승차, 아, 무상승차죠. 이렇게 하는 분들을, 그, 유료 사이트에서는 전입세대 열람을 하니까, 지난, 작년에 저희가 단타를 했던 저희 어머니 물건 같은 경우, 전입세대 열람에, 스라는 회사와 지라는 회사와 구시라는 회사가 나왔는데 전입세대 열람이 조금씩 달랐는데 갑자기 건축연도가 88년이었는데 89년도 전입원 할아버지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설명해달라고 오히려 홍 팀장님이 말씀을 했을 때 제가 이거는 금융이 아니고 이제 현상이니까 이걸 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게 단독 다가구였던 것이 다세대로 분할이 되면서 최초에 건축이었던 지층에 사는 할아버지 원주민이 전입세대 열람이 그 무임으로 하시는 분들을 대개 유료 사이트에서는 전입세대 열람을 떼오게 해요. 요즘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뗄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그 해당 주소지로 갔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주소지에 전입세대를 떼어보니까 갑자기 할아버지가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홍 팀장님이 그때 여쭤보셨죠. 저한테 이 누구시냐고. 근데 저는 그때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낙찰자니까 이분은 건축을 하신 분이고 세대 분할이 된 집인데 전입세대 열람을 했던 G라는 회사의 그 알바께서는 그 번지수에 있는 걸 통째로 다 가져오셨을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이 해당 낙찰 사건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같은 건물을 쓰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해명하니까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낙찰자가 정확히 해명을 의지를 가지고 풀었기 때문에 이게 된 거지. 어떻게 보면 그걸 계속 그냥 방치했다면 대출에 상당한 곤혹스러운 지연이나 뭐가 있었겠죠?
예.
예. 그것도 좀 비슷할 수가 있네.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일단 권리 분석하시고 시장 조사하시고 낙찰 받으시고 대출 하시고 그다음에 명도 끝나시고 수리하시고 집을 파시기까지 그 나중에 꼭 잊지 말아야 하실 게 단기 매매든 이게든지 간에 명도가 끝나신 다음에는 전입세대 열람을 꼭 하셔서
예.
그 전 주인이라든지 아니면 전 세입자가 전입을 빼가는지 빼가지 않았는지 정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중에 이제 매매를 하시거나 임대를 하셨을 때 그 전입세대 열람을 하면 그런 것들이 나와 있으면 뒤늦게 직권 말소를 하게 되면 또 잔금 일자를 늦추게 되는.
맞아 맞아. 있으니까. 나 거기다 하나 더 붙이고 싶어. 부탁이야 홍 팀장님. 우리 서울에 내 서울 얘기밖에 할 줄 모르잖아. 서울의 지층은 이게 정말 한마디로 무슨 판이야. 그래서 제 알파벳 B015, 제 B층 015, 제 지하층 015 이게 다 말이 달라서 정말로 전입세대 열람 지층 같은 경우는 사진으로 찍어서 요 해당하는 것에 누구를 직권 말소해 주세요. 이래야 된다고요. 정말로 제가 일부러 실험적으로도 해봤어요. 제 지하층 015와 제 B층 015 전입세대 열람이 다르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현상이니까 정말 직권 말소할 때도 지층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걸로 다 훑어야 되더라고요. 아주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먼 길 비싼 강남 땅 주차비 각오하시고 오셨고 최대 수혜자이신 황희성님 그 다음에 오늘 최고로 반하신 황지인양 네, 너무 좋은 자리 만들어주신 홍팀장님 위해서 박수를 치면서 맺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